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주 문맥에서 이탈하여 생각해 왔고 지금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즉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신령한 자 곧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이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나는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를 정죄하려고 할 수 있는가? 당신이 나의 생각이 잘못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주께서 친히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지배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구절들은 이런 방식으로 오용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 구절을 읽는 것을 오만으로 이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나는 옳고 나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분명히 잘못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오만한 형제를 책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가 나는 영적이고 너는 아니다. 나 아무도 영적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이 구절을 문맥에서 이탈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단락 6절부터 16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10절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10절은 전체 단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우리 곧 사도들과 고린도 성도들, 그들 모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당신의 영에 의하여서 계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밝히고 드러내기 위한 계시의 방편을 사용합니다. 성령께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세전에 정하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는 이 세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통치자들이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생겼습니다. 그 당파는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라고 합니다. 각각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속하기를 원하는 파에 속하여 다른 파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당파를 가졌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고린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분별함이 있어야 하고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 같은 영적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을 정당하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 통역함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이 분별한다라는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판단한다, 분별한다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영적인 사람들은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사람들은 판단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신령한 사람은 판단받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우리에게 엄청난 오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요? 이를 통하여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신령한 자,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둘째, 신령한 자, 성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셋째, 신령한 자,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신령한 자,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판단받지 않는 자를 두고서 신령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령한 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자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곧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오순절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부어졌을 때 우리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일,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주 하나님께서 죄인들 안에 특정 죄인들 안에 당신의 거처를 두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도행전 이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막절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 치셨는가 라고 한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장막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명히 장막 치는 그 문제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 장막절이 도리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세워지는 그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입니다. 불과 구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구름으로 드러나고 밤에는 불로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는가라고 묻게 되어지면 구약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장막을 드러내시고 그 장막이 또한 성전으로 들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가득함을 영광구름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장막 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는 자신의 육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장막 치심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이제 육신으로 하늘로 올려오셨을 때 더 이상 그는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장막을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장막 치신다라고 말할 때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사도행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무슨 유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불과 막 어떤 무슨 구름이 무섭게 그렇게 내려오는 그 장면으로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불과 구름이 섞여 있는 그 장면으로 이해하면 이 불의 혀같이라고 하는 장면들이 쉽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특정 제자들 가운데 거처를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성령이 부어지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주무시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주무시기 위해서 우리 바깥으로 나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일을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를 두고서 신령한 자라고 할 때 이 성령에 대하여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연 오순절에 성령이 어떻게 부어지셔야 하는지 또 그 성령이 어떻게 부어졌는지 보게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 즉 주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훼의 영을 누가 지도하였는지 질문합니다. 야훼의 영에게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가르칩니다. 또한 야훼의 영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과 14절에 누가 야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도리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 아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밝히 말합니다. 도리어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즉 인간이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묘한 뜻과 속성,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무리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구원 경륜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영 외에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주 이런 속담을 말합니다.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 있습니까? 도리어 그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영 외에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밝힙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을 품고 계시는 그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영원한 구원 계획을 우리 안에 계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으로서 모든 통달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마음조차도 모두 깨뜨리고 있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깨뜨려 볼 수 없는 그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느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말했을 때, 너희가 신령한 자다라고 말했을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신령한 자인지 압니까? 나는 어떻게 신령한 자 되어졌습니까? 둘째, 신령한 자, 성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아시는 것으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구원 계획을 자기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귀와 마음에 주의 말씀을 들리게 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도는 12절에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한 것처럼 오순절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성령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삼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 하나님께서 죄인들 안에, 특정 죄인들 안에서 거처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 복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집을 만드신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음을 알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들을 제발 부탁인데 어떤 우리가 엄청난 어떤 그런 신비한 일들 이런 일들로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지금 야훼께서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막아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를 책망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여, 절대로 당신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증거하셨느니라. 그 다음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당신이 거기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그 베드로가 불과 며칠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구약에 말한 바를 다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눈이 열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울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배움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는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이 구약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가서 복음을 설교했고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함께 읽은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복음 설교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구약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얼마나 힘차게 자세히 검토하며 전하였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도 또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받는 것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받는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에도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구약을 이해했던 것, 바울이 구약을 이해했던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겸손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하고 내가 학벌이 좋아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내 학벌로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은 엄격하게 오직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통찰력을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해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오직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있고 덜 가지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덜 가졌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덜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없어질 모든 것과 더불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심지어 우리 안에 당신의 집을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의 집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신령한 자,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을까요? 이는 과연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신령한 자가 판단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신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쳐 삼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판단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떤 선지자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오만함입니다. 오늘 은사주의자를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영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전제하고 무모한 사람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을까요? 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을까요? 그가 무호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3절의 말씀을 통해 이해합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의미는 두 개를 결합하여 비교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정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70인용의 이 단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과 40장 22절, 4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떡맡은 군은 관원장이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12절에 그곳에 진위대장 종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느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다, 풀이해 주다,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것, 즉 바울과 같은 복음 선포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석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즉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한다. 즉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해석해 준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즉 바울 같은 복음 선포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로 표현하며 설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과 그들의 모든 의심과 조롱과 비웃음과 모든 재미있는 그림에 직면하게 될 때 열등감과 불안감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야, 너희는 편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봤습니까? 그것을 판단받으며 말하는 것이 우리는 편협하기 때문에 편협하게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판단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 가운데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닫혀 있는 반면에 우리의 눈은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육에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일들이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이를 두고 저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들의 너희는 그 지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비웃고 우리의 메시지를 바보라고 부르고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신령한 자, 곧 영적인 사람, 성령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고 모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구원의 경륜을 주시기 때문에 그 경륜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여 말합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과 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자들에게 그런 구속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또한 두려움의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판단에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좀 신앙이 연약한 사람,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비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령하지 못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교회로 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미쳤다고 말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의견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이 우리의 의견에 지배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고 불신자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열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상적이라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모두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들 가운데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때때로 세상처럼 말합니다. 세상처럼 옷 입고 세상과 같은 음악을 듣고 세상과 같은 농담을 하고 세상과 같은 문화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보다 더 많은 걸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부유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부요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요한 사람으로서 행동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더 가진 사람으로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가졌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아멘.